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 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 어머니에게 드리매 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 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모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하십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까지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켄 블랜차드가 범고래 쇼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저 범고래는 영어로 킬러 웨일, 즉 식인 고래라고 불리울 만큼 바다의 난폭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는 저렇게 알록달록하여서 참 귀여워 보이는데 상어도 잡아먹는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난폭한 범고래로 기가 막힌 쇼를 하는 것입니다. 점프를 하게 하고 빙글빙글 춤을 추게도 하고 또 저렇게 관중들 앞에서 애교까지 부리게 만듭니다. 바다의 난폭한 포식자인 범고래를 순한 양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조련사를 찾아가서 이 범고래의 조련 과정을 상세히 묻고 연구하여서 이 결론으로 내린 책이 결론이 바로 책 제목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였습니다. 범고래를 조련하는 핵심은 저 제목에 있듯이 칭찬에 있었습니다. 지시한 동작을 범고래가 잘 따라해서 성공을 하면 머리를 쓰다듬고 또 먹이를 주며 칭찬을 하게 되면 이 범고래가 조련사를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조련사가 훈련하는 모든 내용들을 따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범고래가 동작을 잘 취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꾸지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더 잘 훈련을 따라하여서 모든 동작을 마스터했다 합니다. 이 조련사의 훈련 방법을 듣고 이 저자가 몇 가지를 이 자기 회사에 적용해 보았다 합니다. 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회사 분위기가 이전보다 한결 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만드니 사람을 더욱더 칭찬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책에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칭찬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다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는 이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칭찬 몇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칭찬이 사람을 북돋아준다는 것에서는 뭐 꽤나 긍정적이긴 하겠지만 칭찬 때문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칭찬 몇 마디가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하지만 다 큰 어른일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만으로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아내가 변했다면 벌써 예수님이 되고도 남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하는 것이 힘든 일인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일본에서 코로나 피난처라고 하는 숙박 프로그램이 대박날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자 부부들이 직장으로 갔다가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니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졌고 그러니 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차려주는 밥만 날름날름 받아먹는 남편을 보면 속이 터지는 거는 보통 일이고 이 남편이 큰맘 먹는다고 어쩌다가 가사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프라이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소금은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면 거의 부인들은 폭발 직전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대는 통에 거의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런 아우성들이 빗발을 치자 민박집을 놀고 있는 민박집을 코로나 피난처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서 부부가 잠시라도 잠깐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이 피난처, 이 공간을 제공하는 숙박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서 이 광고를 올렸는데 거의 이 예약이 폭발적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 사람 사는 것은 내내 거기서 거기인 모양입니다.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코웃음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마다 하게 되다 보니 믿는 우리조차도 이 변화받고 이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될 기대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스스로의 변화조차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일 것인데 그 변화의 핵심을 아예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만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여전히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는 둘째치고 더 나빠지지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룻기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변할까?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말하고 또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는 완전히 믿음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돌아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가 고향에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무기력하게 그냥 집안에만 있었을 것이 뻔했고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 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 어머니에게 드리매 시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집에 도착한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서 주워온 이삭들을 쫙 펼쳤는데 그 양이 한 에바 정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에바는 무게로 30파운드 그리고 부피로는 한 22리터가 되는 양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당시에 남자가 하루 일해서 곡식으로 받은 품삯이 1-2파운드 정도였고 한 달 꼬박 이 밭에서 일하면 이 품삯으로 곡식을 60파운드 정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곡식 한 에바, 즉 30파운드를 가져왔으니 반달치 품삯을 하루 만에 룻이 가져온 것입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양을 룻이 나오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추수를 다 마치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을 쫓아다니면서 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바로바로 주우니 얼마나 많은 양을 이 나오미가 주울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일꾼들과 먹은 저녁을 남긴 것을 이 어머니에게 투고까지 했으니 정말로 많은 양을 가지고 나오미 앞에 가져간 것입니다. 누가 작심하지 않고서는, 작심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많은 양을 들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것을 딱 보고 19절에서 어디서 주었느냐, 그 밭이 어디냐, 누구에게서 일을 했느냐라며 룻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룻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룻이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양식을 주어 올 수 있었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친족일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엘은 이스라엘의 땅과 친족에 대한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땅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 땅을 분배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은 절대로 이 땅을 함부로 매매할 수 없고 오직 자손에게만 기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다 할 뿐이지 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팔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땅을 사용할 권리를 다시 사오고 찾아오면 되는데 문제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땅의 권리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권리를 사서 주는 친족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인 것입니다. 1장 21절에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되어 나갔다라고 말한 것은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서 땅의 사용 권리를 팔고 그 남은 돈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풍족한 상태로 모압에 나갔다는 이 말은 땅에 대한 권리를 팔았다는 것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상 이 땅의 권리를, 팔았던 땅의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나오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나오미는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려받을 남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땅의 권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물려받을 남자가 없는 이상 그 기업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서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되찾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까지도 그 기업 물을 자가 낳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후사가 없어서 기업을 얻고 언약 백성에서 끊겨지는 것을 아예 율법으로 사전에 방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는 생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까지도 해결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미래가 온전히 기업 물을 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우연히 도착한 그 밭 그리고 이삭을 주워온 그 밭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 보아스가 지금 엄청난 친절을 베풀어서 이 반다치 품삯과 맞먹는 곡식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딱 직감을 하고는 룻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덧붙여 했는데 여기서 그가 하나님인지 보아스인지 아주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대명사에 하나님을 넣어도 되고 보아스를 넣어도 되게 이 나오미가 말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지금 보아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아스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나오미의 눈에 보아스의 관심과 도움이 하나님의 관심과 도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보아스는 자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베푼 이 친절의 이유가 룻을 자신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룻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푼 것인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푼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친절이 룻과 나오미 즉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지 엘리멜렉과 같은 죽은 자를 위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친절을 죽은 엘리멜렉까지 나오미가 확대하는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나오미가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매우 중요한 요구를 하나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클링 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아닙니까? 바로 1장 14절에서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나오미의 제안을 뿌리치고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할 때 이 사용했던 단어가 다바크, 영어로 클링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언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의지한다라는 그 배경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를 꼭 붙들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을 떠날 때 이 나오미를 꼭 붙들었다면 베들레헴에 와서는 이제 보아스를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꼭 붙들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붙들었듯이 이제는 그 믿음으로 보아스를 붙들어야 한다 라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언약의 하나님과 겹쳐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이 보아스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인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나오미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서 바닥에 떨어져 버린 믿음이 완전히 추락해 버린 이 나오미의 신앙이 과연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달았습니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오미가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나오미가 변화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라고 당부를 할 만큼 하나님께 이 나오미가 점점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나오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들고 온 양식을 보다 보니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위험한 친절까지를 하며 극진히 도왔다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니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때 그 강팍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을 세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무너져가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태어나 온갖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 낮아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을 낮추며 바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낮출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낮아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목도하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며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의 첫 주일이 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는 항상 마음 한켠에 이 무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담임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신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빨리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이 바나 리서치의 조사로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이 대학에 가게 되면 90% 이상이 이 신앙에서 멀어지는데 그 시작이 대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12.8%,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29.3%,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절반에 가까운 45.7%가 불신앙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려 90% 이상이 미리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셈이고 대학에 갈 때는 이 불신앙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진단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면 등을 떠밀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니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느냐, 만날 수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답이 본문의 나오미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오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변했던 것은 보아스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오미가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베푸는 친절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 나오미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먼저 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랑하셨던 자신의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모된 우리의 얼굴을 통해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펼치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뒤로 와서 우리의 뒷모습, 즉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생각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부터 잘 돼야 하기에 나 먼저 챙기고 나의 영광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뒷모습입니까?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10살 터울이 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목사님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어떠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간 큰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안하다 못해 죄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 아이이기 때문에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그리고 그때는 제가 유학생활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유학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저의 뒷모습에서 우리 큰아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제 품을 떠나서 대학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큰아이는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작은 아이를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우리 작은 아이에게는 될 수 있으면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었냐, 큐티하고 있냐라고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보겠다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제 막내 아이 이름이 서진인데, 서진이가 예배 드리는 게 예전 같지 않아 보여. 교회다, 또 예배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글쎄, 이게 온라인 예배라고 그런지 표정이 시큰둥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줌으로 수다 떨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해 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왜 이렇게 애가 표정이 뚜해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였습니다. 고 목사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그 초등학교 때 신앙이 흔들린다는 그 학년이 바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막내 아이가 딱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 그래서 벌써 그때가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이의 신앙을 더 잘 챙겨야겠다. 그리고 믿는 부모로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막내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은 세상의 부모의 뒷모습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력을 먼저 키우라고 닥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양보해도 좋고 희생해도 좋다는 것을 먼저 가리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의 뒷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변화가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영광의 역사의 경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